성경의 출애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설 따라 그냥 우리가 기억하는 옛날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그 자체가 신앙의 이야기이고 동시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신앙생활의 모든 스토리가 그 안에 교훈이 되어서 담겨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은 구원받기 이전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인데 현실은 죄 가운데 애굽이라는 큰 세상에 묶여있는 우리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백성들을 이러한 우리를 기억하시고 구원하러 찾아오신 구속의 은혜가 그 이야기 속에 스토리 속에 담겨 있습니다. 구속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시면서 패스오버 유월절의 은혜, 어린 양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죽음의 바다 홍해의 마른 땅을 건너가는 거듭남의 은혜, 그리고 광야를 걸어가는 삶이지만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축복의 삶을 우리는 맛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출애굽기를 우리가 읽어가면서 신앙의 비밀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무엇이냐? 출애굽기 속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포인트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Experiencing of God, 하나님을 경험하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의 예배에 나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찾아오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며 동행하는 그 모든 삶, 그 삶의 이야기가 나에게 있느냐. 출애굽기는 출애굽기고 나는 나가 아니라 출애굽기 속에서 만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경험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를 읽지만 이사야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그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9절, 20절입니다. 짧은 두 절의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을 경험한다. Experiencing of God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프리스크립션이고 디스크립션으로 읽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성경이 묘사되어 있는가, 그리고 성경은 어떤 처방전을 나에게 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만난 하나님은 그냥 이스라엘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만날 하나님이고 어쩌면 이미 우리가 만났던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미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났더라면 다시 한번 내가 만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만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은 구원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늘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 됨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를 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자신들이 세상이라고 살아가니까 세상 앞에 놓여있는 자기가 마치 열심히 살아있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아버지를 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자기의 조상들과 하나님이 어떠한 언약을 맺었는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율법을 읽으면서도 자신들이 만난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그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잊어버린 자녀들을 찾아오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모두는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우리의 삶에서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체를 통하여서 그것을 전하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도 그렇습니다. 천년을 사이에 두었습니다. 이 이사야서의 천년 전의 이야기가 출애굽의 스토리입니다. 출애굽 그때에도 애굽이라는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다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난 그 구원자 하나님. 그런데 천년이 지났는데 또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잊고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무서운 세상, 그 세상 앞에 자기 것을 다 빼앗긴 후에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 앞에서 그들은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다시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세월이 지나서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 앞에서, 이 뉴욕 21세기 앞에서 또다시 세상 앞에 하나님을 잊고 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살고 있던 간에, 어떤 인생에 있던 간에 오직 나를 구원하시는 일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은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가? 하나님은 인도자이시다라는 겁니다. 애굽에 나오면서 가나안까지 광야를 걸었습니다. 그 막막한 광야를 걷는 사람들이 200만이나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200만 모두가 다 각각의 삶은 달랐지만 그래도 날마다 날마다 경험한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은 나의 길을,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바뀌고 그렇게 무대가 바뀌었지만 오늘 또 다른 광야, 마치 뉴욕의 이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어야 할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날마다 인도하십니다.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불확실한 그 인생 속에서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인도만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과정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니요, 과정은 어렵습니다. 광야가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홍해를, 죽음의 바다를 건너며 광야에 놓으셨겠습니까? 세상은 만만치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만난 세상은 결코 만만한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애굽, 당시에 그 애굽을 감당할 나라들이 없었습니다. 바벨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가 바벨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뉴욕, 감당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 앞에 우리는 어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은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어디로요?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으로요.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인도하심으로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방향이 교정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님은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볼 수 없는가? 왜 우리의 experience는, 왜 우리의 경험은, 왜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것인지 알 수 없을까? 그것은 만들어진 길, 그 길이 마치 쉬운 것인 것 같기 때문에, 내가 자꾸만 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만들어 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길이 없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살고자 갔었는데 길이 없는 바다였습니다. 그 바다는 죽음의 바다라고 불리었었습니다. 마치 근사한 이름 홍해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강은 죽음의 강이었습니다. 결코 건널 수 없고 죽어야만 건널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 앞에 다다랐습니다. 그것도 절망인데 그런데 뒤에는 나를 죽이겠다고 살기 등등한 군대들이 나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길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맡은 길을 여셨습니다. 길이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바다였습니다. 처음부터 바다였습니다. 그 땅은 마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여셨고 바로 그 땅이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도 보십시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길이 없던 곳에 길을 내신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왜 새 일입니까? 나에게 필요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길을 우리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서 오늘 또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방법이 없다고요? 길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를 위해서 길을 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 16절에 보니까 그 길이 지름길입니다. 바닷가운데 길을 내셨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셨다라는 겁니다. 없던 곳에 길이 생겨서 나는 당황되지만 가야 할까 말아야 될까 망설이지만 하나님께서 여신 길은요 그 길이 우리 인생의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길만 열어두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길을 열어두시면서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20절 어떻게 공급하십니까? 광야에서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사막에 길을 내셨습니다. 없던 곳에 길을 내셨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당신의 백성들이 목마를 줄을 알아 그 사막에 없던 물을 내신다라는 겁니다. 왜요? 당신의 백성을 마시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공급하시며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광야에 비가 내리지 않는 그곳에 비를 모르는 그들에게 만나를 빛처럼 쏟아주시더니 먹으라 하셨고 그 사막에 반석을 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물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경험해야 하고 우리가 만나야 할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홀로 울게 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을 통해서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위대한 위로의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위로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위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누군가가 홀로 울고 있을 때 우리 예배자가 우리 하은교회의 성도들이 누군가에게 위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기에 내가 그 은혜를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디오피아 사람 4시가 얼마나 갈급했습니까? 하나님은 빌립을 즉시 보내셨습니다. 빌립을 통하여서 그 갈급한 메말라 있던 4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모든 가정이 그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메마른 사람들이 있는지요. 하나님은 반드시 영적인 갈망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 갈망을 채우실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먹이시는가? 채울 사람을 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막에 강을 내신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사막에 메마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내 마음이 쩍쩍 갈라져 있어서 건들기만 하면 화를 내고 분노를 내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사막과 같이 메마른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강이 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누굴 선택하실까요? 강이 될 수 있는 사람 마시우게 할 수 있는 사람 만나가 될 수 있는 사람 그러한 교회를 찾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욕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비전이 생기지 않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는 사람들인데 그러한 예배자인데 내가 단비 같은 사람이 되어서 늦은비 같은 사람이 되어서 이슬비 같은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사막과 같이 메마른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는 그런 공급자의 전달자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래서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조자 되신 하나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누군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믿은 자가 꼭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저는 오늘 그것을 영적 진단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갈망하는 자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내 내면의 진단입니다. 영적인 진단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바로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지고 있다고 생각한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올 한 해 사명을 걸었듯이 하나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갈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콜링을 주셨고 그 콜링으로 내 인격이 튜닝되고 다듬어지고 그것을 다듬어지게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워킹, 일하자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고 있는데 그런데 뭔가가 끊어진 것 같습니다. 공급되지 아니하고 일상생활에서 부딪혀오는 그 많은 영적인 공격 앞에서 내 믿음이 변질되고 있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고 열심히 일만 한다면 우리는 신앙의 위기 앞에서 그냥 속절없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그게 보입니다. 우리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가 공급이 되지 아니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일하는 가운데 자꾸 부딪힙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서 영적인 진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바르고 아름답게 무엇보다 뜨거움이 지속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있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진단입니다. 예, 우리가 정말 은혜 받고 놀라운 영적인 은사를 체험했던 사람들도 우리가 망가졌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무너졌다는 얘기가 들려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한 스토리가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가까운 곳에서 계속 일어나는가? 내 안에 영적인 진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신앙인입니까?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었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까? 그와 같은 예배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입니다. 그분은 영적인 성공을 이룬 분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러한 분이 말도 안 되는 실수를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했겠습니까? 실수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실수를 덮겠다고 너무나 악한 일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변질되는 그 순간에 스스로 내면을 진단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진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 한들,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한들, 내 스스로 내면을 진단하지 아니하면, 영적인 진단을 하지 아니하면 하물며 다윗도 넘어졌는데 우리가 어찌 넘어지지 않을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늘 아름다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늘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업일 때는 사실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운일 때가 문제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운됐을 때 내가 진단하지 못했던 그 문제거리가 우리 앞에서 쏟아져 나오고 우리의 삶의 위기는 엄청난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관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진단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벌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너의 스스로의 내면을 날마다 들여다보아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 진단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진단해야 되는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진단하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문제를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어떤 문제가 있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 우리가 신앙생활 아무런 문제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겉을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뿌리를 보고 내면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 우리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고 목사는 언제 무너질 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 역시 자칫 잘못하면 언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신중하고 겸손하게 엎드리면서 교회를 진단하고 내 스스로를 진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진단해야 할까요? 24절 보십시오. 우리가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습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내 숨겨진 죄악. 우리는 진단해봐야 합니다. 내 안에 숨겨진 죄악이 없는지. 만약 내 안에 숨겨진 죄악이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숨겨진 죄가 무엇을 찾을까요? 첫째는 윤리도덕적인 죄를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해서는 안 된 일, 혹시 그 일들이 내 안에 아직 남아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마치 습관처럼 교회만 벗어나면 아니면 다른 데 가면 꼭 습관처럼 나오는 것, 그것이 어떤 일이든 숨겨진 것이 있다면 이거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사람은 교활하거든요. 타협해버립니다. 그냥 덮어버립니다. 분리시켜버립니다. 아이, 교회 갈 때는 그렇고 그냥 아닐 때는 아니고 나는 지금 밖에 나가 있으니까 그냥 우리가 이래버린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우상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사실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도 드리고 점도 치고 요즘 막 신문에 보면은 뭐 한국에서 누가 왔다더라 한번 가보자 그러고요. 아, 그리고 또 거기에 부족도 하나 받고. 저는 그런 걸 못 봤는데 아는 목사님이 그냥 이 사석에서 알려주시더라고요. 자기네 교회 성도님의 이 성경책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봤더니 철가피는 아니고 부적이더래요. 노란 글씨에 빨간 글씨. 성경책 안에 부적도 요즘은 들고 다니는 모양입니다. 다른 우상 숭배도 있습니다. 물질을 의지합니다. 자기를 자랑합니다. 사람을 의지합니다. 이것도 우상이죠. 또한 또 다른 우상이 있습니다. 문제만 있으면 문제 속에 빠져듭니다. 그 문제를 너무 커서 하나님을 보지 않는 겁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단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미워합니다. 저주하는 쓴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성경 공부하면서 용서하라 하면 하나님 이 사람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하나님이 용서하라 하면 저는 하나님도 용서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쓴뿌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면이 있는데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만 하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진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왜곡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23절 보겠습니다.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재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재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하나님은 뭔가를 자꾸 바치기를 원하시는 분. 그런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한 분 아닙니다. 내 안에 깨어진 하나님의 그림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만났고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십니까? 내 안에 잘못된 하나님이 잠아있으면 이것을 모르는 채 내가 예배자라고 삶을 살아간다면 삶의 위기 앞에 우리의 문제는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하였다. 이 말씀 그대로 놔두십시오. 그냥 부담 때문에 내 부모님이 크리스찬이고 내가 맡은 직분 때문에 그동안 내가 다녔던 것 때문에 부담과 의미에서 오면 말라버린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는 로맨틱보다 더 로맨틱이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존경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습니까? 이것이 없고 의무와 습관이라면, 기대도 없다면, 감사와 감격이 사라진다고 부담과 습관만 남아있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인들이 이 문제에 빠져들고 있는 채 영적 진단을 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읽은 세 구절에 이 구절이 다 들어있습니다. 너는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Weird. 이것은 이 영어의 뜻은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짜증난다, 실증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짜증납니다. 실증납니다. 피곤합니다. 모든 관계의 문제점이 여기서 시작되죠. 부부관계에 짜증이 나십니까? 부모와 자녀관계에 짜증이 나고 힘드십니까? 교우와의 관계도 이제 더 이상 피곤하십니까? 지칩니까? 힘듭니까? 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면 우리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쳤다면, 메말랐다면 우리는 성령으로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소생케 해주세요. Restore. 하나님 다시 고쳐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왜냐?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단은 해야 하지만, 말씀 앞에 진단은 되지만 회복시키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생활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하지만 내가 알아야죠. 그래서 진단이 필요한 겁니다. 아, 내가 지금 이렇게 메말라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깨어진 그림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배하면서, 성도들과 커피 마시면서, 선교하면서, 사역하면서, 일하면서 끊임없이 영적인 진단을 해야 합니다. 문제가 발견되십니까? 주님 앞에 들고 오십시오. 십자가 앞에 들고 나아오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하십시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진단은 고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진단은 망설이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단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이토록 깨져 있는지 몰랐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사역하기에, 주일에 빠지지 않고 예배하기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자부하고 있었지만 내 안이 습관과 의무로 이렇게 우상 숭배로 편견으로 짓밟혀 있는지 쓴뿌리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갑니다. 십자가 앞에 들고 나갑니다. 주의 보혈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 일로만 치유가 가능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회복시키셔서 내 마음을 소생시키셔서 사막 가운데 있는 이들 위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길을 여소서.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고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진단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앞으로 우리를 끌고 가셔서 우리를 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